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지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셜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 지금 바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름은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3절을 제외하면 제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명단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데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그 다데오, 그것이 그가 바로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두 서너 개의 이름을 갖는 것이 그 당시 습관이었어요. 한편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열두 제자들 가운데 아마도 일곱 명은 어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고 나머지 네 명은 그 직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개성이 모두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들에게 배우고 자신들을 증거하는 파송자로 삼으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의식도 생겼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자,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신 다음에 위대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수많은 아주 곤궁한 백성들을 치유하시는데 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권능과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새로운 조력자들에게 그들의 임무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20절로 가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를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며 찬송하는 경건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해 교만이라든가 욕심과 같은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6장 21절로 가보죠.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설교를 소개하는데 17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 뭐 번안 미끼 목사님 같은 거는 평지수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소개된 그 산상수훈과 구분짓기 위해서 아마 매기 목사님은 평지수훈 이렇게 별칭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건 우리가 좀 보시죠. 이 같은 평지수훈은 축복과 저주, 원수에 대한 사랑의 법, 또 비판에 대한 교훈, 행위의 증거인 열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떠한가,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 설교가 복받을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언급으로 끝난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산상수훈과 사실 동일해요. 그러나 마태가 비교적 한 곳에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에 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 분산시켰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같은 설교를 단 한 번 하셨는지 아니면 유사한 내용의 설교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살펴보건대 예수께서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여러 차례 행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한편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린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린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의에 목마르고 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누가는 여기서 주린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마태의 표현을 함축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린자란 영적인 주린자, 곧 하나님의 자비와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의 주림이 아니라 항상 줄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배부름을 얻는다는 표현은 영적인 꼴이나 양식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죄의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림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주림이 중지된다면 예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복되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는 자란 자신의 죄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게 될 징벌에 대해 슬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면서 웃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것인지요. 22절 보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곧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130년을 보더라도 그와 같습니다. 이 박해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박해는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는 참 신앙인과 거짓 신자를 구별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연단을 가져다주고 믿음의 인내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내적으로 충실했고 선교는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박해를 이기고 난 뒤의 결과는 영광과 기쁨과 승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 버남 매기 목사님이 이것을 그냥 평지복음 이렇게 평지수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마태의 그 기록하는 것과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을 터인데 마태는 그것을 5장에서 7장까지 한 군데다 모아놓았고 누가는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 버남 매기 목사님은 평지수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요. 박해를 받는 자들의 고난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히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큰 상이, 즉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큰 상을 말씀하신 것은 박해를 피해가거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를 배신하지 말 것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만큼이나 사람들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부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뭡니까? 곧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 하늘나라의 상이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24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부요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자들이야 복을 받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만하고 자신들의 교육, 학문, 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문은 부유한 자,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더욱이 그들은 마음이 심히 완악하고 강퇴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이도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삶의 모든 의미를 두고 허탄한 일만 일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6장 25절로 가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께서는 현재 배부른 자가 장차 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배부른 자라고 하면 그럼 뭘까요? 그것은 주린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기 재물만을 신뢰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에만 만족하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당신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배고픔이 따르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재와 미래의 대조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설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께서는 현재 웃는 자는 장차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웃는 자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자들로서 우는 자에 반대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부유한 자, 배부른 자와 마찬가지로 고통이 따르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슬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쾌락으로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장차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이또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달콤한 말로 비유를 맞추는 자들을 칭찬하기가 쉬워요. 예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왜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간사한 행위를 인하여서 뭐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칭찬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참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칭찬은 모두 일치적인 것이었어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가운데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거짓말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뻥뻥했다고요. 그러면서 달콤한 그러한 비유를 맞춰주면서 칭찬을 들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세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6장 27절로 30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에 대해서 선대하며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을 징벌을 주시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왜곡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를 받는 것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들 간에는 미움과 복수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같은 미움과 복수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사랑은 종족, 국적, 당파, 나이, 뭐 성별, 뭐 이런 모든 장벽들을 다 초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타산적이며 이기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도 뵙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